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을 시사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북한의 발표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발사 그리고 핵실험을 시사하는 그런 보도는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서 이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우선 그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그 내비쳤습니다. 9월 14일이니까 주초였죠, 지난주. 이 우주개발국 국장은요, 이 문답 형식의 대화에서 이 북한의 위성들이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전 세계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새로운 위성 개발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 이렇게 준비 상황이 끝난 것을 시사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이 우주개발국 국장은요, 이 북한의 위성 발사는 평화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날이죠, 15일에는 역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서 북한의 원자력 연구원장이 그 발표를 했는데요.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해서 영변의 모든 핵시설 그리고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의 용도가 조절 변경돼서 지금 재정비되고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어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한 것입니다.
네.
이 북한은요, 이 14일과 15일에 이렇게 장거리 로켓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서 18일에도 이 관영 매체 KCNA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그리고 조평통의 논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 적대 세력들이 우주 계획을 침해한다면은 그럴수록 우리의 대응 강도는 날로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앞서의 그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 그 관리나 또 언론이 한 게 아니라 이 관련 연구기관 책임자들이 언급을 했고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특히 그 오는 10월 10일이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요. 이를 앞두고 그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그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2년 이렇게 3년을 주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올해가 마침 그로부터 3년에 해당되는 2015년이고요. 또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또 매번 그 과거 사례를 보면요, 그때마다 그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북한은 그 로켓 발사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같은 맥락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올해는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그럴 시점이고요. 과거에도 그 정치적 그 어떤 큰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 핵실험 또는 그 미사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본인 자체가 지난 6월에 언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우주개발 사업은 그 중단할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그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아마 그 시사한 발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다만 그 이번 아직까지 나온 것이 그 노동신문 또는 조선중앙통신 이런 발언이고요. 또 무슨 그 원자력 원장 이렇게 그 북한의 무슨 책임 있는 정부 부처나 당국자 명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일종의 그 과학자 뭐 이런 그 명의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존의 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런 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그 아마 그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남북 간의 고위급 그 회담에서 합의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처럼 이제 좀 일이 좀 잘 풀리나 또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발표를 공개한 의도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게 좀 당혹스럽고 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지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은 사실 이런 발표를 하면서도 그 한국과 그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합의한 이른바 825 합의죠. 이 825 합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또 한국 정부에도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북한은 이렇게 장거리 로켓이라든지 핵실험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이번 그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겨냥해서 현재 주요 정치 일정을 보면 그 미국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바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10월 달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또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요. 이 미국을 겨냥해서 뭔가 압박을 가하든 나름대로는 또 협상의 손짓을 보낸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북한이 한국과는 이렇게 그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밝혀왔고요. 또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말하자면 핵 그 비핵화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이라면서 대화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말하자면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최은기 기자가 이 북한 내부적인 목적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 김장수 중국 주재 한국 대사죠. 이 앞서서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남북관계 전반을 관장했던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이번에 그 장거리 로켓하고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그런 발표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일 수가 있고 한 가지는 또 하나는 외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는 할 것이 아닌데 말로만 가능성을 띄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세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김장수 대사는 북한이 실제로 그 실험을 하고 또 로켓을 발사하고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북한의 발표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그러면 동창리 서해 로켓 발사장이나 핵실험장에서의 구체적인 움직임 징후 이것을 그 외부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것은 있었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은 그 북한의 이런 그 시사 언급이 나오자 그 상당히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 대개 그 핵실험은 그 동쪽 그 함경도 쪽에 있는 그 풍계리에서 해왔고요. 그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 동창리에 있는 그 서해 발사장이라고 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핵실험장 그 풍계리 얘기부터 좀 드리면요.
네.
풍계리에서 무슨 당장 지금 그 핵실험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긴박한 그 움직임이나 징후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마지막 그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그 꾸준히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뭔가 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은 금방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마칠 수 있다 이미 마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동창리 그 장거리 로켓 그 발사장 미사일 발사장을 보면요. 지금 당장은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미사일이 옮겨졌다든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난 8월에 그 미사일 발사장에 그 덮개 공사가 하는 것이 그 포착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 기존의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한 50m 정도였는데요. 이것을 한 67m까지 높였고요. 또 최근에는 그 엔진 연소 실험을 한 이런 징후가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은 주로 인공위성을 통한 그 자료,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죠. 정보를 파악하는.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기해서 이 장거리 로켓을 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또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그 얘기들을 해왔는데 왜 창건일을 기해서 이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고는 별개로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이유를 꼽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계속해서 장거리 로켓,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는 실험이 필수적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자꾸 개량을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역시 북한은 그런 기술적인 필요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완성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술적인 필요에서의 그 발사 전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정치적인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네.
70주년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실 그 집권한 이후에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성과를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 제시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이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 치적을 강조하고 또 이걸로써 내부 결속을 깨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이 북한은 이 주권적인 사안이고 또 국가 우주개발계획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장거리 로켓 사업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그 발언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올해 초에 이미 국가 우주개발계획에 따른 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하고는 별개로 특히 장거리 로켓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서 실제로 발사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 같은 그 언급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반응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이런 그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자 이것을 그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자 그 중대한 도발 행위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만일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외교부도 그 만일 그 북한이 도발할 경우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관련국과 긴밀히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한국 외교부의 그 윤병세 그 장관이 미한 동맹이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강하며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정치자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지구 관측 목적으로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는데 왜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국제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간주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점도 좀 정리를 해보시죠.
예,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그 몇 차례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은 주권 국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사실 그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에 있어서는 이 탄도탄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끝부분에 인공위성을 달면 그것이 로켓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죠.
거기에 가령 핵무기를 적재하면 그것이 핵탄두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특히 말씀드린 대로 탄도탄 기술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대량 살상 무기에 해당됩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그동안 세 차례 그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경우에는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거리 로켓도 대량 살상 무기에 그 활용될 수 있는 탄도탄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그런 결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그것이 실제로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금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탄도탄 기술을 활용한 것이 바로 그 로켓이기 때문이죠.
네. 앞서서도 북한은 그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성공했다고. 그러면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면 그 위성을 활용한 어떤 그 뭐 자료라든지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관한 보도를 없는 것을 보면 그 외부로부터 그런 의혹을 또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또 된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도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했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발사와 그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그 백악관과 국무부가 그 즉각 그 무책임한 도발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백악관은 그 북한에 대해서 영내 긴장을 완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그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백악관 국무부 한 목소리로 재확인했습니다.
이 국무부에서 한반도를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대니엘 러셀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여기에 관해서 또 언급을 한 게 있군요.
예, 그 러셀 차관보가 지난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죠.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이날 그 러셀 차관보는 그 세미나에서 그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기조연설 제목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였는데요.
네.
이 기자들이 마침 때가 때인 만큼 상당히 많이 그 취재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러셀 차관보가 사실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아끼는 그런 분인데요.
네.
이날은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한 듯이 스피치, 연설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을 따로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실제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이 관심사로 대두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러셀 차관보는요, 기자들에게 이 북한이 또다시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러셀 차관보는요. 이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실시하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립을 탈피하려는 스스로의 열망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런 그 열망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게 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네, 러셀 차관보가 그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실시하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립을 탈피하려는 열망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관측동들은 대체로 그 러셀 차관보의 같은 발언을 북한이 그 내세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겨냥한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의 그 김정은 그 정권은 그 핵 개발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또 그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그 대북 제재가 추가로 취해지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그 대북 그 투자, 돈 그리고 기술, 경영 방식 이런 것이 북한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또 외교적으로 한층 더 고립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따라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쏠 경우 그 상당한 그 큰 대가 이런 것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일종의 그 큰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반영하는 일종의 그 경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존 케리 국무장관, 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좀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경고를 했는데, 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이 대북 제재 등 미국의 대응 방안이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안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돼서 논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그동안에 그 기존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면요, 이 북한의 말하자면 그 대량 살상 무기와 연계된 그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대량 살상 무기에 관련한 도발을 할 경우에는 자동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가 이 문제를 자동으로 논의하게 되 있습니다.
네.
그것이 트리거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안보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국들 그리고 또 회원국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이 논의를 거쳐서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화의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앞서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나오는 것은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했을 경우에 대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주가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이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이렇게 북한이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남북한이 고위급 접촉에서 이미 당국 간 대화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바로 지금이 남북 간이 그 대화,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고 또 이를 통해서 북한의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 미국에서도 육자회담에 차석 대표를 했었죠. 조셉 디트라니 씨 같은 사람은
네.
이 일간신문의 기고문을 통해서 조건 없이 북한과 육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미국이 찾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말하자면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 자, 뉴스 포커스 북한의 로켓 발사 핵실험 가능성 시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지렛대를 갖고 있는 나라 하면 이제 중국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텐데, 자,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베이징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그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석유의 90% 그리고 식량 또 생활 필수품을 그 대주고 있다는 뜻에서 그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정치 경제적 그 지렛대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반응이 대단히 그 중요한데요. 최근 평양에서 이런 그 장거리 로켓과 그 핵실험 발사를 그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자 중국 정부는 그 긴장 조성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그 흑내의 대변인은 북한의 그 로켓 발사 예고에 대해서 유관국이 신중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이어서 흑내 대변은 북한이 주권 국가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와 관련된 결의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마땅히 철저하게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그 중국 외교부의 발언 뭐 전해드렸고요. 이보다는 그 중국의 그 한반도 전문가들의 입장은 좀더좀 직설적인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신화통신 산하 그 세계문제연구센터에 가오 하오룬 교수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제적인 관심을 끌려는 북한의 행동이 중국 외교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 핵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고 확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혹시 중국이 이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평양에 뭐 특사를 보낸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사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그 지렛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또 비핵화를 추동하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 많이 기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그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사실 과거만 못하다는 것.
네네.
그리고 특히나 근래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것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난주에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다시 한번 미국의 태평양 사령관도 그렇고요. 이 국방부 차관보도 그렇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도발적인 언사를 하고 또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에 앞서서 중국이 과거에는 일정 정도 영향력을 발휘해서 저지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양측 간의 고위급 차원에서의 접촉도 눈에 띄게 없는 상태고 또 영향력조차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그 냉기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중국이 설사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도 이 북한이 그 특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중국 측의 요구대로 그렇게 이행한다라고 보기에는 그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북한은 중국은 이 북한 문제 때문에 참 고민에 빠지는 일이 참 여러 차례 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로켓을 발사했다 그러면 중국이 사실 그걸 엄하게 뭐 따진다든지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러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그러나 핵실험을 한다고 할 때는 확실히 중국의 태도가 좀 단호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또 시각도 있고요. 자,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먼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핵실험을 감행하곤 했는데 자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그런 그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요. 북한이 먼저 그 인공위성 발사다 이런 명분으로 그 장거리 로켓을 쏩니다. 그러면 그 뉴욕에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돼서 이를 규탄하는 뭐 의장 성명이든 아니면은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대개는 그 외무성 반박, 우리의 그 평화적인 주권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한 걸 갖고 왜 유엔이 그 걸고 드느냐 이런 성명을 내고요. 그 다음은 이를 빌미로 해서 핵실험을 감행하는 행태가 상당히 반복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뭐 그런 그 조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루 먼저 그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고 그 다음 날 그 핵실험에 대해서 어떤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 한 쌍으로 그 장거리 로켓 그 이걸 또 명분으로 향해서 핵실험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로켓을 발사할 때 북한이 치르는 대가와 그 핵실험을 할 때 치르는 대가는 상당히 그 비중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 평양 당국이 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그 전략을 취하고 결정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북한이 이제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북한은 이미 그 여러 가지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개별 국가들의 제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크게는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이 고립을 심화시키고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로써 그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북한이 워낙에 고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가령 이란이 서방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느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 강도가 사실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이 대량 살상 무기 관련한 도발의 경우에 역시 가장 큰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말하자면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재는 바로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네.
중국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국제사회와 협력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사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결의에는 동참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결의를 이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적잖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네.
다만 이번에 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좀 냉랭하다 이런 분위기고요. 또 이번에 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이 그 도발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 발표한 성명을 보면 사실 주변 당사국들을 상대로 해서 각각 자제를 해달라라고 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북한을 그 지칭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행위에 대해서 중국이 실제로 나서주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큰 그 혹독한 대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이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원유의 90%
네.
그리고 현찰 그리고 식량 지원 이것을 가령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줄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바로 북한이 치를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랍니다.
네.
지적입니다.
네. 한반도 정세가 이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대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그 오는 10월 10일 그 노동당 그 창건 70주년을 그 전후로 해서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또 이어서 그 핵실험을 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그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그 어목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또 그 막판에 좀 마음을 바꾸거나 이래서 약간 그 중도적인 좀 어중간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거리 로켓만 발사를 하거나 또 핵실험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장거리 로켓을 또 발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새로운 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반도 정세가 그 상당히 그 긴장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그 평양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이기는 한데요. 우선 한국 통일부 대변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실까요?
방문단 활동은 이산가족 면회소 그리고 이제 머물 숙소 기타 이제 어떤 개별 상봉 장소라든지 환영 연회 장소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전기 뭐 기타 이런 시설 현황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자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말이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장소인 금강산 둘러보겠다는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그, 통일부 대변인의 이런 그 언급이 지난 16일 날 나온 것이었고요.
네.
실제로는 사실 16일부터 17일 이틀간 통일부 당국자들 그리고 현대 아산의 기술자들이 금강산을 현지를 방문해서 이미 다 시설 점검을 마쳤습니다.
네네.
그 결과 이제 그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이런 판단을 한 거고요. 이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그 행사 행사가 열리면은 거기에서 관계된 시설들이 이 외근강 호텔이 있고요. 이 외근강 호텔은 상봉단이 머물게 되는 숙소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호텔도 마찬가지로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요.
네.
또 이산 가족들이 그 가족을 상봉하는 면회소가 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문제가 없는지 수도는 잘 나오고 또 전기도 문제가 없는지 난방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약간 그 좀 그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한국 통일부의 판단입니다.
네. 자, 준비 과정 중에 저 이제 명단 교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의 명단 서로 교환이 됐나요?
교환이 됐습니다. 지난 15일 날 그 남한과 북한이 그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들의 그 생사 확인 의뢰서 즉 명단인데요.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그 국군포로 납북자 50명을 포함해 250명의 명단을 넘겨줬고요. 북측은 이산가족 200명의 명단을 한국에 그 전달했습니다. 그 남북한은 이 전달받은 이산가족의 그 생사를 확인한 뒤에 다음 달 5일, 10월 5일 결과를 서로 통보하게 되고요. 이어서 그 상봉 의사와 그 건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 달 8일 최종 그 상봉 대상자 100명을 확정을 해서요. 다음 달 20일에서 26일까지 금강산에서 2박 3일씩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남북 이산가족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참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봉 행사 준비가 잘 돼서 성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10월 10일을 기해서 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또 뭐 그 핵실험 이런 것들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예, 그 한국 정부가 상당히 큰 고민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상봉 날짜를 정하는데도 벌써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국 정부는 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를 강하게 원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10월 20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됐고요. 만일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한다고 하면은 이 한국 정부로서는 바로 이런 와중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할지 놓고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준비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